제가 대학생 때한 12년 전에 그 정도쯤에 강릉에서 학생이었는데, 강릉 국제침례교 다닐 때 우리 나영근 목사님이랑 같이 교회에서 이렇게 섬겼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보니까 제가 어느 사이에 이렇게 애아빠가 돼 있고, 나영근 목사님도 같이 이렇게 교회를 이루면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되니까 누군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있을 때 잘해. 그런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언젠가는 다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얼굴 이렇게 부딪히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그참 민망한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영원히 민망하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그참그 형제 사랑을 하는 거,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지금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서로를 사랑하며 산다면 그 올라갔을 때도 얼마나 더 행복하고 즐거울지,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예, 찬송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같이 보실 말씀은요, 일어나셔서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심을 이 시간 생각할 때 참으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경배하러 나왔을 때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였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설득되어 주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시며 얼마나 크신 사랑을 또 어떠한 계획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하며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온전히 예배를 맡깁니다. 말씀 전하는 저는 참으로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온전히 피 흘리사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만이 참으로 크게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예, 지난달에 리우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브라질 리우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 잘, 성경을 읽으시느라고 잘 보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부분이 있습니다. 예, 결과만 거의 보게 됩니다. 과정은 잘안 보고요. 아, 누가 금메달 땄다더라. 그러면은 결과만 딱 이렇게 확인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랬을 때 생각보다 뭐 결과가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금메달 몇개 땄는지는 기억이 잘 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양궁에서 우리나라가 또 금메달을 땄다더라. 야, 금을 남자 여자 다 따고 뭐 어떻게 따고 단체전도 따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야, 참 대단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양궁이라는 종목을 정식 그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다음에 한국이 참 많은 금메달과 은메달과 동메달을 쓸어왔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딱 들었을 때 저는 생각난 게, 아, 원래 우리 민족이 동이민족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동이했을 때이 자가 큰 대자에다가 활궁자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예. 원래 활을 잘 쏘던 민족이어서, 아, 그처럼 그런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제가 이처럼 양궁에 대한 갑자기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제시하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양궁은 화살을 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그냥 뜬구름 없이 그냥 누군가, 아, 누군가 하나 걸리겠지. 소가 뒷걸음치다가 하나 걸리듯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죄인을 위해서, 각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믿는 모든 사람의 그 은혜가 미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반대로 하나님은 목표를 가지고 분명히 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화살을 딱 쏴서 그 사랑의 화살이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은 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표를 가지고 이야기하신다는 것들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한자로 도달한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보게 되면 한자는 도달할 지자가 이를 지자를 쓰게 되면 아래가 흑토자고 위에는 화살이 도착한 지점이 도달했다는 그런 의미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즉 누군가 화살을 쏴서 도착한 땅에 딱 도착한 것, 도달한 것, 그것이 이른다, 도달한다는 말로 한자는 말한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처럼 어떤 일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며 또 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자신의 살아계신가 자신의 계획들 그리고 자신이 성취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 기록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처럼 일하신다는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런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봐야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옛날에 요셉이 그처럼 감옥에서 살다가 그가 갑자기 이제 총리가 되었죠. 예, 하나님의 은혜로요.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이름을 자프나스 파네아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프나스 파네아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드러내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하시고요. 그분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기독교를 경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요. 신명기 32장 40절에서 내가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사노라 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14편 1절이 말합니다. 실적으로 죽은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입니까? 니체입니까? 실제적으로 니체는 죽었고 하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마음을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그러한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이 그와 같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죽지만 부활한 자를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의로우시다는 그러한 입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죽었다는 말의 의미를 잠잔다는 표현으로 많이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시간 오늘 부디 죽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은 조는 게 아니죠. 조는 아직 살았네요. 잠든 게 죽었다 이렇게 표현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옆에 사람이 죽어 있으면 여러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요, 한번 잠들면 깨어나질 않았어요. 정말. 정말 저 스스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누가 소리를 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신월 6동에 살았을 때 중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잠이 딱 들었는데, 1층 집이었거든요. 잠이 들었는데, 문을 잠그고 잔 거예요. 엄마가 밖에 계시는데, 집에 왔는데, 문이 잠겨 있는데, 애가 열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안에 있으니까. 어머니가 아무리 소리를 쳐도 안 되니까, 결국은 여름이었어요. 뒤로 돌아와가지고,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가지고, 창틀 사이로 찔러가지고, 저를. 침대에 있는 저를 막 찔러가지고, 막 소리치르면서 찔러야지 겨우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 죽진 않았죠. 근데 죽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죽었다는 거는요, 생각하지 않고요, 반응하지 않고요, 감정도 없고요, 느끼지 못하고 그냥 움직이지 못하는 완전한 피동 상태.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죽음에 계셨었지만 한번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지만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그 능력을 보여주길 원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분명히 능동력이 있어서 그 부활의 능력은 능동력이 있어서 활기차게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분이 죽으셨다면 능력이 없겠죠. 활동성이 없으니까요. 죽은 상태니까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부활하셨기에 그분의 사랑과 권능은 능동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사랑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한번 활을 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서 한번 이어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목표를 정하셨습니다. 활을 쏘려고 한다면 목표를 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목표를 정하셨는데 그것은 자신의 피조물인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비치는 빛과 비와 같이,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은 로마서 1장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목표를 어디에다가 주셨는가,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쭉 살펴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관찰하신 걸 보게 됩니다. 1장 18절.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목표를 정하게 되셨는가, 그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하는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에 있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지 아니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대주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한번 살펴보시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보셨다고 합니다. 시작으로 그들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어 보여주셨고 그들의 마음에 이미 그 빛이 비춰져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빛을 받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하건만 반대로 허망한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그 영광을 새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동물들로 그 영광을 대체해버림으로 이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를 거절했음을 하나님은 발견하게 됩니다. 목표를 지정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냥꾼이 이렇게 어떤 동물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멧돼지가 있다면은 그 돼지를 향해서 활을 겨누게 될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 목표가 어떠한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보듬고 안아줘야 될 대상인가 혹은 화살을 쏘아야 될 대상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생각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찰해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와 같은 걸로 대체한 그와 같은 죄인임이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3장 10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다 길에서 벗어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이 길에서 도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아름답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주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벗어나서 죄인이 되어 모든 사람을 바라보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유죄 판결을 내리시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 관찰하시었더니 죄로 범람했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했던 모습들을 발견하시고 또한 그에 대한 결정으로서 유죄다 말씀하셨으며 그로 인하여 그에 대한 결과로서 사형 말씀하셨습니다. 목표를 정하셔서 쏠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화살통에 화살이 여러 개가 있다면 화살을 하나 이렇게 뽑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단 달린 검으로도 비유가 되고 또한 또 화살로도 비유되기도 합니다.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양날 달린 검, 즉 날이 서 있다는 그런 의미와 또한 파괴력, 위력이 있으며 목표를 향한 것을 향해 다가 도달한다는 측면에서 예, 우리는 그 말씀의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위력이 있습니다. 관통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무기, 양날 달린 그런 선, 검과 같이 근데 우리는 작은 검이, 검과 같은 날이 활 앞에 또한 달려있음을 우리는 생각해보게 되었을 때 즉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동일한 관통력이 있어서 그분의 말씀이 도달하는 곳에서는 피할 자가 아무도 없고 도달했을 때는 모든 생각과 판단들을 쪼개어내실 수 있는 위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말씀은 최고의 적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10절부터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우물 돋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그것이 씨 뿌리는 자에게는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헛되게 훅 날아간 화살과 같이 땅에 박히는 것이 아니라 목표한 곳에 반드시 정확하게 꽂힌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목표가 어디였습니까? 목표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떠한 화살을 뽑으셔서 쏘시는 게 자신의 성품에 적합하시겠습니까? 죄인에게 진노의 화살을 쏘시는 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7편 13절을 말씀합니다. 또 그분께서 그를 위하여 죽이는 도구를 마련하셨나니 그분께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 자신의 화살들을 정하시는도다. 정한다는 말의 의미는 조준하셔서 당기신다는 것입니다. 정하셨다.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화살을, 진노의 화살을 죄인들을 향해서 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주께서는 분명히 죄인들을 향한 합당한 진노를 부으심이 마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화살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에 꽂히기를 여러분 원하시진 않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저도 이 생각을 했을 때 좀 좋은 말로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도 해봤지만, 실제로 주님의 화살은, 그 공의로운 그분의 화살은, 진노의 화살은 죄인들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인해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죽이기에 마땅한 죄인에게 그 진노를 부으시는 것이 당연하건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18장 3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런즉 너희 자신을 돌이켜서 살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는 자가 당연히 죽는 것, 죄인이 당연히 사형을 당하는 것, 주님은 전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돌이켜서 그 죄인이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은 7절부터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눈이 먼 백성, 귀가 있어도 귀가 먹은 자를 이끌어내라. 모든 민족들은 함께 모이고 백성들은 집결할지니 그들 가운데 누가 이 일을 밝히 드러내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보일 수 있겠느냐. 그들은 자기들의 증인들을 내놓아 스스로 의롭게 되든지 혹은 그들이 듣고 그것은 진리라 하게 하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이전에 지어진 신이 없었으며 나 이후에도 없느니라. 나 곧 나는 주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밝히 알리고 구원하며 보여주었나니 그때에는 너희 가운데 다른 이방신이 없었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보이시려고, 자신의 계획을, 죄인들을 향한 그 계획을 보이시려고, 진노가 아니라 구원을 보이시려고 한 백성을 예비하셔서, 이스라엘이죠,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즉 이 말은 성경이죠, 성경을 주시고 자신의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화살을 그 죄인들을 향해 한 방 쏘아 모두 다 나가 떨어져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을, 죄인에게 구원을 보이게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자신의 말씀의 화살을 쏘셨습니다. 화살을 진짜 쏘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이라 불린 자신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이 화살이나 혹은 칼로 비유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나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주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화살의 방향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화살로 비유한다면은 쏘셨다면은 그 마음의 방향은 마음을 쏘셨다면은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역사적인 방향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말씀 기록대로 정말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서의 또한 변화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죄인이면 당연히 죽여야 하건만 마음이 바꾸셨다는 것, 그것이 또한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죄인은 당연히 죽여야 마땅하건만 그분께서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죄인들이 그분의 아들을 믿기만 한다면 멸망하지 않고 또한 자신의 생명의 방향성을 또 보셨습니다. 영존하는 생명을 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활로 비유하여 세상을 향해 죄인들을 향해 화살을 쏘시고자 하신다면 원래 진노의 화살을 쏘셔야 마땅하건만 사랑의 화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주시는 그 역사적으로 증명하신 그 화살 마음이 또한 바뀌셔가지고 진노가 아니오 생명을 주시고자 하신 그 화살 그 주님의 마음에 이 변화된 그 마음이 예,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사랑의 화살만 쏘신 것이 아닙니다. 뒤따르는 또 하나의 화살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거저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위와 수고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신 그분의 아들께서는 큰 대가를 치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화살을 맞으셨습니까? 그분께서 어떠한 진노를 받으셨습니까? 원래 우리가 맞아야 될 그분의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께서 맞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제가 화살이라 함은 비유적인 표현이고 하나님의 그 방향성과 하나님의 나아오심 그거를 말하고 있으면 여러분 또한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함께 논쟁하는 것을 듣고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잘 대답하시는 줄 알고 나와 그분께 여쭙되 모든 명령 중에서 첫째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모든 명령 중에 첫째 명령은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 이것은 첫째 명령이니라 둘째 명령도 그와 같으며 곧 이것이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이 없느니라 하시매 제가 이것을 말함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들은 다 완성해야지만 성취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한 가지를 어겨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맨날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그 에덴 동산을 잘 이렇게 가꾸라 하셨잖아요. 맨날 가꿨을 거예요. 열심히 열심히 맨날 순종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어겼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율법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를 어기면 모두 다 어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원하셨던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걸 정말 따먹고 싶을 마음이 있었을까요? 마음속에 이브가 그걸 바라보았을 때, 또한 아담이 아내가 준 것을 내가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명령 순종 맨날 하고 있지만, 뭐 예를 들어 뭐 기린이 있으면 목이 길면 넌 기린이야, 코가 길면 넌 코끼리야, 이름을 지어주며 맨날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것은 이 모든 명령의 그 근원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나 하나를 어겼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실까요? 무엇을 열심히 잘하고 무엇을 수고롭게 행하고 근데 그것의 근원이 무엇인지 주님은 마음을 바라보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에서 나오시는지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과거의 명령은 원래 무엇입니까?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입니까? 예수님은 말하기를 그것은 원래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과거의 명령은 그거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 모든 우리 온 이 몸을 다해 생각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온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과거의 명령이 그거였고 새로운 명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다면 이것이 과거와 새로운 명령이 다른 것이겠습니까? 같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부터 7절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형제들아,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고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옛 명령을 쓰노니 그 옛 명령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이니라. 제가 이것을 얼마만큼 이해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걸 이해하는 부분은 어떤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어떤 핵심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그것이 또한 다른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는 말하기를 옛 명령은 원래 새 명령이다. 새 명령은 원래 옛 명령이다 말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이 말한 이유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의롭지도 아니하고 선하지도 아니하여 우리가 무협지를 보게 되면은 막 누군가가 그 예를 들어서 유비가 죽으려고 하면은 장비가 막 달려들어가지고 형님 하면서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살리고 관우가 뛰어들어가지고 막 살리고 막 그럽니다. 무협지를 보면 그렇죠. 의롭고 선하고 왕이 될 만한 인물로 추대하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열심으로 사랑으로써 건져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마땅히 진노하여 자신의 분노를 퍼부셔야 마땅하건만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분노를 우리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게 부으셨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제 그 둘째 딸이, 잘 알죠 여러분, 주휘가 어저께 점심때쯤에요, 이렇게 걔가 이제 걸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걸어다니니까 막 이렇게 맨날 앉기도 하고 막 엎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점심때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은 다음에 사과 같은 걸 이렇게 깎아 먹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과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사과로 기억을 하는데, 사과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렇게 입에 넣었어요 제가요. 근데 입에 넣어줬는데 애가 이렇게 막 신나가지고 이렇게 기뚱기뚱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팍 엎어져가지고 주애가 앉아있는 의자, 쇠로 되어있는 의자에 입이 땅 하고 박는 거예요. 그 눈이 갑자기 피가 막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진짜요.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애가 이렇게 피를 철철 흘리는 거는 처음 봤거든요. 깜짝 놀라가지고 기도가 정말 절로 나오더라고요. 민영자매랑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응급실 가야 되나, 이거 피가 막 흘리니까요. 지혈이 안 되면 응급실 가야죠. 근데 막 기도를 해가지고 주님, 얘가 지혈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조금 있으니까 막 피 나가지고 막 닦고 막 피, 옷에 막 묻고 피 묻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있으니까 이게 지혈이 됐어요. 그래서 안심의 한도를 내리면서 민영자매는 막 검색을 하면서 병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이런 경우는 어떡하지, 이제 초보 엄마 아빠죠. 예, 막 그러고 막 저는 아 괜찮을 거야 근데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오늘 집에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묵상했던 걸 민영자매에게 얘기했어요. 집에서 이렇게 교회로 오면서 차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피 흘리시는 거를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을까? 저는 막 마음이 철렁 앉고 막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막 안타깝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애가 이제 붓기가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뭐 퍼렇게 돼 있고 막 멍이 들어 있고 이게 뭐 이렇게 빨았는지 손으로 막 건드렸는지 막 이렇게 피가 좀 묻어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딱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그분의 기분이 어떠하셨을까? 슬프셨을까요? 자신이 진정 사랑하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을 때 자신의 이 모든 생명을 다하더라도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을, 품 안에 있는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그분의 기쁨이 어떠하셨을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반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5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은, 그러나 주께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3장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그분의 기분이 어떠셨는지. 5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에게 고통을 주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 번영하리이다. 그가 자신의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르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주실 때의 기분이 기뻐하셨고 만족하셨단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죄인이 죽어야 마땅한데, 지옥에 가야 마땅한데 그분의 아들을 안 주셔도 괜찮은데 왜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까? 우리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그처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주셨던 이유는 우리 죄인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인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못 박는 것도 기뻐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살릴 수 있기 위해 제 사랑하는 딸을 이렇게 헌물로, 대속물로 줘야 된다면은 솔직히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자녀를 가진 분들이라면 그걸 동일하게 느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죽이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이시려고 그와 같이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것이 끝입니다. 근데 삶은 이 말씀의 길이보다도 더 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뭔가 마음 안에 울림이 없고 그냥 이야기를 던지는 것이면 이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참 이렇게 마음 안에 주님에 대한 어떤 믿음, 주님에 대한 사랑, 내가 회복되길 원하고 그 안에서 내가 살길 원하고 또한 그 은혜가 같이 이렇게 다다르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주었다는 그 사건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한번 우리의 자녀가 누군가를 위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어떤 원수를 위해 내가 정말 지목해서 죽이고 싶어하는 그 죄인을 위해 내 아들을 대속물로 준다면 그가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행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셨고 또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사는 것에 대한 어떤 기쁨을 너무 누리다 보면 그 하나님의 죽으심의 어떤 그 은혜 하나님의 어떠한 대가를 치르셔서 죄인을 사랑하셨는가 그 의미를 잃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쁜 삶을 살다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던 것처럼 나에게 피 뿌려진 그 사랑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힘이 없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라.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부어진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부어진다 마음에. 근데 시적으로 부어지고 쏟아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인 거죠. 근데 그 피 뿌려진 그 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그 은혜에 대해서 묵상했을 때 피 뿌려짐을 받은 나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사랑을 우리 마음 안에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넓게 그 사랑이 부어졌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너희 마음 안에 이미 부어졌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하나님께 여러분 각자의 마음이 또한 저의 마음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너무나도 바쁜 삶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은혜가 조금은 식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지 한번 주님께 한번 곰곰이 우리 스스로를 돌이키시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다 하셨으면 우리 같이 찬송하기 원합니다. 287장입니다. 주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진정 감사함으로 주님께 응답하기 원합니다. 찬송 또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께 대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또한 주님께 이 시간 찬송으로서 응답하기 원합니다. 287장 주 예수에 흘리신 귀한 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에 흘리신 귀한 피로 씻어서 모든 죄사함 모든 나의 마음 기쁜 마음 넘쳐서 찬송하여 즐겁게 주 예수의 은혜를 감사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새 주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세 믿는 자는 너무나 구원하실 약속에 거룩하신 말씀을 깊이 믿고 모든 죄사하심을 기도로서 원할 때 구주 예수 그분을 구원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새 주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세 죄사함을 받은 몸 구원함을 얻어서 돌아왔던 양심을 정히 씻고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함을 힘입어 아름다운 저 천국 가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새 주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저희 죄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지극히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죄에 대한 대속물로서 삼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니 그 사랑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말씀에 구원받은 자의 마음 안에 그 사랑이 넓게 부어졌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식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들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집중하며 또한 그 은혜에 따라 걸어나가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러졌던 우리의 양심을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닮아가기를 바라며 기뻐하며 또한 그와 같은 열정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우리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통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